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가서 말씀 사역하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이래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해서 더 든든하게 세워졌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두 명의 사도들이 안수에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그래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것을 이제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빌립 집사님이 했던 일은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한 것이지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표적도 행했고 세 번째 세례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세 가지를 다 들었겠죠.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것만 이제 기록한 것은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또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기로 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파송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를 향해 사도 두 사람 가장 중요한 지금은 핍박을 받아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진 상황인데 교회를 지키고 있던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보낸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그 중에 이 요한,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죠. 이 요한과 관련해서는 좀 독특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53절부터를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해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걸 거부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무자식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다 심판해서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죄를 지으면 불받아서 죽여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요한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요한이 지금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100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불과 1, 2년 정도 사이 지난 다음에 지금 그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로 지금 섬기러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한도 많이 변화받은 것이고 사마리아도 많이 변화받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보았고 그저께도 말씀을 보았지만 예루살렘은 이미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가 망해서 문을 닫을 지경인 간신히 사도들만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그럼 이 소식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은 없지만 아마 깊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혹시 망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교회를 다 폐하신 것이 아닐까? 왜 우리가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흩어져야만 됐을까? 어찌 보면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런 불평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시고 사마리아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보다. 뒤늦게 이런 깨달음을 갖지 않았을까 혹은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뒤늦어도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것 같아요. 또 우리도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내가 낳았던 자녀나 내가 가르친 제자가 나는 조금씩 쇠해가지만 자녀와 제자들이 조금씩 더 강건해지고 자리를 잡아가면 또 그들이 무언가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뿌듯하죠. 그리고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연약해 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깊은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출신이었던 우리 김학균 목사님이 방배동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왔잖아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뿌듯하든지 제가 어디 큰 교회 담임으로 간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자기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는 지경이 되었지만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고 뿌듯한, 아,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 인물인데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김교신이라고 하는 훌륭한 기독교인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부 잘하고 뜻 있는 사람들이 교사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지리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이 하루에 한두 시간씩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글을 하루에 한 편씩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묶어가지고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묶어서 개인적으로 잡지를 발행하고 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으로 쓴 책이, 쓴 글이 조화라는 글입니다. 조화라는 건 와는 개구리고요. 조자는 조문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죽음을 슬퍼한다 이런 뜻인데, 자기가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기도처에 가서 이제 봄이 되어서 봄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기도처에 갔더니만 여기저기 얼음이 얼어있고 추운 날씨였는데 개구리 떼가 어디로 갔나, 다 죽어버렸는가 했는데 봤더니만 한두 마리가 나와서 폴짝폴짝 뛰어다니더라. 그걸 보고 아, 전멸은 면했는가 보다. 이렇게 끝맺음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의 검열에 걸려서 결국 책이 폐간이 됐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한국 정신, 신앙 정신이 전멸은 면했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저항하는 내용이 아니냐 이래서 폐간이 됐거든요. 근데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 우리가 전멸당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 이 사도 두 사람이 내려온 목적이 나와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도 들었고 세례도 받았고 표적도 경험했는데 아직 성령을 받은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의미의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을 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사도가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안수해서 이제 기도한 거죠. 성령 받으라고. 성령을 받는지라. 본문에서는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설명은 없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 성령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아마 안수기도 받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다 방언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증거들이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고 그 외에도 예언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방언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와 성도들도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다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뭐 당연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루살렘 교회에게만 특권적으로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에도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고 은사들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함께하심을 받아 누리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 땅 끝에 있는 교회,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모든 교회들도 공통적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표적도 주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시면서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것을 사모해야 되고 또 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는 먼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순서가 좀 다르죠. 또 지금은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안수 기도를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기도하면서 된 게 아니라 사도들이 찾아서 안수해 주어서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받게 되는 방식, 과정,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을 때에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방식, 한 가지 결과만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들을 찾아오시고 교회들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만 어떤 과정, 어떤 모습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든 여하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건 한 가지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이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이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세운 교회죠. 그럼 사마리아 교회는 집사 빌립이 세웠죠. 하지만 베드로가 찾아와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풀어줌으로써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나중에 땅끝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 선교 사역을 제일 처음으로 문을 열어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경험을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문을 열어주면서 땅끝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도 사마리아 교회도 땅끝에 세워지는 이방인 교회도 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물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집사 빌립이 섬기고 사역한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교회였고 또 교회가 이미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온전한 교회로 삼기 위하여 돕는 손길들 또 먼저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사도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다시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과 여러 가지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나 혼자도 개인도 교회이고 가정도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한 이것도 교회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표적을 경험하고 내가 기도해서건 안수를 받아서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꾸자꾸 더 세워져가는 자꾸만 더 깊고 넓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내가 이미 말씀을 들었고 표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혹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성령님으로 인한 은사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삶임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천국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에 혹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마음들이 들 때에 한 걸음 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다름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어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시원함을 누리며 날마다 성장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령 충만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